합법적인 신분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요. 일상적인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이웃이 진짜 테러범일 수 있는 거죠. 미국과 이란, 중동의 긴장감이 높아질 때마다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슬리퍼셀이라는 거는 사실 실존하는 위협인 거는 맞긴 맞습니다. 이 슬리퍼셀에 대한 내부의 공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압권 시작하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이제 끝날 듯 하더니 좀 장기화로 갈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테러에 대한 위험이 좀 많이들 공포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는 슬리퍼셀이라고 하는 뭐 어떤 분들은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 용어가 요즘 굉장히 좀 뜨겁게 떠오르고 있길래 이주호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평소에 제가 좀 해맑고 밝게 뭐 방송하곤 하지만 오늘은 그렇죠. 좀 그럴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슬리퍼셀 하면 항상 따라오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웃이 테러범일 수 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슬리퍼셀이 그러니까 슬리퍼셀이라고 하는 건 이제 결국은 이제 테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테러가 몇 차례 발생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또 영화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있었던 그 문구 가운데 하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요즘에도 기사화가 될 때에는 슬리퍼셀 하면 당신의 이웃이 테러범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같이 좀 이렇게 묶여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왜 최근 들어서 갑자기 다시 좀 떠오르고 있냐면 얼마 전에 그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걸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의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슬리퍼셀들을 지금 뭐 확보하고 있는지 내지는 슬리퍼셀들에게 어떤 지령을 내리고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대통령님?
네.
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수많은 슬리퍼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수많은 슬리퍼셀들이 바이든의 멍청한 국경 정책 때문에 들어왔고
네.
우리는 대부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우리는 감시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 기자회견은 아니죠. 이제 그 입국하는 장소에서 이제 그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러면서 슬리퍼셀에 대한 뭔가 공포심이 다시 한번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자는 왜 이런 얘기를 했냐. 그게 바로 3월 9일에 다시 한번 이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네.
3월 9일에 ABC라고 하는 미국의 언론이 슬리퍼셀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를 했는데요.
네네.
이 제목만 딱 보시면 이란 외부에 있는 슬리퍼셀들을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그 ABC 뉴스가 그때 취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 사법기관에 경고 신호를 보냈는데 이 경고 신호를 왜 보냈는지 보니까 여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이란에서 어떤 암호화된 통신 신호가 발송이 됐고 그 발송된 통신 신호를 미국 정부가 중간에서 습득을 했다는 겁니다.
오.
그럼 이 통신 신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보니 사실 암호화된 통신 신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이란 외부에 있는 그 슬리퍼셀들의 활동을 게시하는 메시지와 보통 비슷한 유형을 띠고 있더라. 근데 이 비슷한 유형이라는 게 뭐냐면 통신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어서 모릅니다. 하지만 암호화 키를 소유하고 있는 비밀 요원은 이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 메시지의 유형이 보통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용하지 않는 메시지의 유형과 비슷하더라. 그럼 결국은 이것이 이란 내부에서
네.
뭔가 이란 외부에 있는 슬리퍼셀들에게 너희 앞으로 작전을 수행하세요 라고 네. 하는 어떤 모종의 신호가 아니었겠느냐 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그 지금의 모지타바 하메네이의 아빠죠.
네.
아빠 하메네이의 사망 직후 발송이 됐기 때문에 시점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 그 습득했던 모종의 메시지와도 유사한 걸 봤을 때 뭔가 슬리퍼셀에게 그러니까 이란 외부에 있는 슬리퍼셀에게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네.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슬리퍼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슬리퍼셀은 영어로는 슬리퍼셀, 그냥 잠자는 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셀 자체가 그냥 세포라는 거고요. 그걸 네.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의역한 바로는 잠복하고 있는 점조직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미는 적대적인 국가나 테러 조직 아니면 범죄 집단이 상대 국가나 내부 조직에 미리 침투시킨 잠복 조직 내지는 위장 간첩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제가 왜 굳이 예, 잠복한 점조직이라고 하냐면 나중에 나올 이제 우리는 함부르크 셀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건데
네.
슬리퍼 셀 혹은 함부르크 셀 그래서 어디에든 퍼져 있는 점조직들을 우리는 이렇게 먼 셀 이렇게 해서 그렇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로운 늑대랑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외로운 늑대는 조직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원을 받지 않고
네.
단독으로 행동하는 자생적인 급진주의자를 말한다면
네.
이런 슬리퍼 셀 혹은 무슨 셀 하고 하는 그런 이런 잠복 조직들은 지령을 받아서 행동에 나서는 점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첩이네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간첩입니다. 근데 네. 이 간첩 맞아요. 간첩 그러네.
그렇죠. 간첩들이 보통은 점조직처럼 다 나눠져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윗선을 나의 간첩을 잡아서 그 윗선이라고 끊어봤자 그 위를 찾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점조직으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네.
보통은 그 셀이라고 부르는 조직들이 다 하나하나 끝을 알 수 없게 나눠져 있는 점조직들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게 더군다나 이란이 만든 점조직이다라고
그렇죠.
하면
네.
약간 무서워요, 사실. 네.
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간첩이라고 하는 것과 딱 비교해보면 정말 잘 맞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간첩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들도
네.
사실 일상생활할 때는 이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알고 보니 나중에 간첩이었다라고
네.
하는 것이 드러날 정도로 마찬가지로 이런 슬리퍼 셀도 그냥 간첩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 슬리퍼 셀이 언제 가장 크게 부각이 됐었냐면 바로 9.11 테러 때였습니다.
아...
이 9.11 테러는 사실 사전에 슬리퍼 셀을 차단하지 못했던 가장 대표적인 최대 규모의 역사적 사건으로 이제 지금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3,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해서 현대 역사상 단일 테러 기준으로 가장 그 최악의 인명피해를 기록했던 사건이었었는데 이 사건은 우리가 함부르크 셀이 실행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왜 함부르크 셀이라고 부르냐면 독일 함부르크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모임이 이 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르크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함부르크 셀, 뭐 슬리퍼 셀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 함부르크 셀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독일 사회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네.
실제로 독일 함부르크 뭐 공대에 다니고 그리고 졸업을 했던 인물도 이 작전을 수행을 했었고 이 작전이 아니죠. 이걸 테러를 수행을 했었고
네.
테러를 수행을 했었고 뭐 그리고 학생 신분 아니면 뭐 다른 신분 어쨌든 합법적인 신분으로 함부르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인물들이 결국은 이 9.11 테러를 자행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들이 1990년대 후반에 알카에다 지도부랑 접촉을 해서 테러 계획을 세우고 다시 독일 함부르크로 귀국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독일 함부르크에서 굉장히 자세한 그 계획을 그 짜게 되는데 2000년대 들어서 이들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을 합니다. 입국을 해서 뭐 관광 비자 혹은 학생 비자, 어학연수 비자 이런 것들로 비자를 취득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입국과 귀국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인물들이 심지어 미국에 입국을 해서 플로리다 등지에서 비행학교에 등록을 하고 민항기를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 항공권을 구매하고 숙박을 확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은 불법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은 합법적인 자신들의 비자 취득, 그 다음에 합법적인 그 국적,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게 이 함부르크 셀, 슬리퍼 셀들이 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입국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은 이란의 점조직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2001년 9월에 사건이 터지게 됐는데 그럼 왜 막지를 못했는지를 보면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정보력을 갖고 있다는 미국에서 이걸 왜 못 막았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도 있을 거잖아요.
네.
사실 정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정보 당국으로부터 그 당시에 수차례의 지속적인 경고를 받았었고요.
네.
근데 2004년에 위원회에 이제 전반적인 이제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게 뭐였었냐면 정보는 많았는데 그 수많은 정보의 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점을 하나의 점으로 연결하는데 실패했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뭐냐면 그냥 뭐 쉽게 말하자면 퍼즐 조각은 여러 개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테러를 연결시키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 좀 헷갈리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테러를 자행했던 인물 가운데 국제적으로 이동하면서 이 사람이 테러의 위험이 있었다는 조짐은 CIA가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CIA는 국외 조직이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국내로, 그러니까 미국 내로 입국했을 때 입국한 이후의 권한은 FBI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쵸.
FBI는 국내 조직이니까요.
네.
근데 이게 연계가 안 된 겁니다.
아, CIA랑 FBI가 서로 이렇게 연계를 해서 뭐 공조 수사를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걸 못한 네. 거네요.
정보 교환 자체가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이게 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정보가 산발적으로 다 존재는 했으나 이 정보가 국내랑 국외가 연결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CIA는 CIA대로 그러니까 테러의 위험이 있습니다. FBI는 FBI대로 테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뭔가 어느 곳에서는 민간 비행을 했다는 정보를 알았지만
네.
결국 이 민간 비행 정보가 9.11 테러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됐었고
네.
또 이거는 좀 약간 되게 흥미로운 사건 가운데 하나였었는데 FBI가 자카리아스 무사위라는 한 인물을 추적해서 체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인물은 원래 FBI가 처음에 지목을 했을 때는 뭐였었냐면 비행기를 공격에 사용할 목적으로 비행 교습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 인물을 FBI가 처음에 지목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추적해서 체포를 했는데 체포의 죄목이 뭐냐면 이민법 위반이었습니다.
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비행 기술을 배우는 거랑 이민법 위반은 연결하기가 좀 쉽지
그렇죠.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착륙 방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아, 비행기 운전은 배웠는데
네. 착륙 방법을 안 배웠어요.
착륙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
네.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 FBI가 이거 되게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체포를 했는데
네.
체포를 할 때 명목이 이민법 위반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아니 이유를 알면서도 그러니까 목적과 이유를 알면서도 제대로 상부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이유는 되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빗대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민법 위반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에서는 이 국경과 공항을 넘나드는 와중에 굉장히 정보의 허점이 발생을 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됐고
네.
그래서 그때 하나의 기관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국토안보부 산하의 교통안전청입니다. 사실 9.11 테러로 인해서 미국 항공보안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미국 내에서는 알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더 이상 민간에게 이 미국 공항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국토안보부 산하의 교통안전청 TSA를 신설을 하게 되는데
네.
이 TSA가 바로 우리가 팬데믹 끝나고 이게 엔데믹인지 엔데믹이 아닌지를 매일매일 점검을 했었던 미국 TSA 입국 신사를 몇 명이 받았느냐 봤던 그 TSA가
네.
이때 바로 생겼던 겁니다. 근데 사실 슬리퍼셀 덕분에 TSA가 탄생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 슬리퍼셀들은 수많은 테러를 자행하게 되거든요.
네.
대표적인 사건들이 2004년에 스페인 마드리드의 열차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네.
이게 오전 출근 시간대에 마드리드 시내 인근 역을 오가고 있었던 통근 열차 4대에 10개 폭탄이 거의 동시에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190여 명의 사망자랑 2천여 명의 이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네.
위쪽에 보시면 2005년에 있었던 런던 77 테러라고 해서
네.
7월 7일에 있었던 그 런던에 있었던 테러 사건입니다. 런던 지하철 3곳, 그 다음에 버스에서 테러 폭발이 거의 45초 간격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사망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여 명 넘게 발생을 했고 수백 명의 부상자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테러를 자행했던 사람도 범인은 영국 국적의 이슬람 극단주의자였었어요.
영국 국적?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국 국적이라고 하니까 이 영국 국적의 인물이 과연 정말 테러범인지 아니면 그냥 영국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방식으로 슬리퍼 셀들이 활동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2015년에 오른편에 보시면 2015년 11월에도 파리에서는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발생을 하거든요.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었던 그 축구장에서 자폭 공격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카페 레스토랑이 줄지어 있었던 거리 야외 테라스에서도 무차별 총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콘서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총기 난사와 인질극이 벌어졌었는데,
네.
이 동시다발적으로 도처에서 펼쳐졌던 이 사건 역시 모로코계 프랑스인이 저지른 사건입니다. 역시 프랑스 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국적 혹은 영국 국적이라고 하는 해당 국가의 국적에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숨어 있다 보니까 이 슬리퍼 셀들이 굉장히 무섭다고 하는 네.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 슬리퍼 셀들을 사전에 막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딱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일상적인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 이웃이 진짜 테러범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사람이 테러범인지 아닌지를 초기에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런 사람들은 정보가 있긴 있지만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앞서 9.11 테러 당시 때처럼 이 파편화된 정보들을 하나로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상당히 그 위험 패턴을 포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슬리퍼 셀들이 미국 내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그리고 물론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죠.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자가 그렇게 물어본 거죠. 트럼프 대통령, 혹시 지금 이 슬리퍼 셀들을 지금 다 감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 미국 국적인데 테러 범일 가능성이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 미국은 과연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은 두려움을 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대로면 사실 지금 미국 내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슬람 계열 사람들 혹은 뭐 중동 출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슬리퍼 셀에 위험 그렇죠. 후보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감시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될 수 있겠네요.
이 장면을 보고 최근 근 1년간 있었던 이민자 추방 정책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와, 그러면 이들은 사실 그 스티븐 밀러라고 하는 국토안보보좌관이 하루에 3,000명씩의 이민자를 퇴출해야 된다, 추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실적주의를 내세웠던 게
네.
물론 중남미 지역에 있는 마약 운반하고 있는 뭐 중남미 인물들도 있겠지만
네.
이슬람이 그런 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퇴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참 사실 우리는 뭐 테러 분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쵸.
결국 모든 이슬람 무슬림들을 다 퇴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가? 그러면 미국에 있는 정말 선량한 무슬림들도 굉장한 위협을 받고 살 것이고, 사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무슬림이 뭔가 테러를 일으킬 것 같다고 하는 미국 시민권자들도 혹은 미국 시민들도 극도로 긴장감을 갖고 살겠구나.
네.
사실 이거는 둘 다 긴장감이죠. 둘 다 두렵겠죠.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 현상을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근데 슬리퍼 셀이라고 하는 그 이 실체에 대해서
네.
실존하는 위협인지 아니면 상상 속 안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약간 미국 내에서도 논란은 좀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 슬리퍼 셀은 살아있는 위협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기사는 이란의 슬리퍼 셀 위험,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네.
날짜를 보시면 작년 6월 26일입니다. 이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작년에 미국이 이란의 핵 관련 시설을 급습했을 때, 그러니까 폭격했을 때, 벙커버스터로 폭격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나왔던 얘기예요. 미국과 이란, 중동의 긴장감이 높아질 때마다
네.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슬리퍼 셀이라는 거는 사실 실존하는 위협인 거는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실존하는 위협이 그럼 매번 정말 테러를 일으켰는지를 놓고 보면 그건 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정말 그 슬리퍼 셀이라고 하는 이런 테러 위협이 실제 발생할지 여부는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 슬리퍼 셀에 대한 내부의 공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슬리퍼 셀은 사실 약간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기름값 높아지면 항상 영등포구에 있는 제일싼 주유소를 취재를 하거든요. 딱 네. 그런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분명 이 슬리퍼셀에 대한 실존하는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게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이면서 그러면서 미국 내부에서는 이렇게 당연히 이제 밥 먹으면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미국 내에서는 공포가 항상 높아지게 되는 게 바로 또 슬리퍼셀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은 사실 중동 계열 특히나 이제 뭐 이란 이쪽은 예전부터 굉장히 좀 경계심이 높았고 네. 사실 미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무슬림 같은 사람들만 지나가도 네.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아닐 확률이 훨씬 높겠죠. 네. 하지만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특히나 뉴욕 가셔서 아시겠지만 뉴욕에 보면은 큰 건물 앞에 일정 시간 서성이고 있으면 거기서 경비가 나와요. 나와서 가라고 해요. 네. 앞에 서 있지 말라고. 근데 그런 무슬림 복장을 하신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총을 든 사람들이 와요. 그냥 경비원 말고 무장 경비가 와서 거의 쫓아내듯이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사실 9.11 이후에 다들 갖고 있는 잠재적인 그런 공포감 때문이기는 한데 이 슬리퍼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맞아요. 실존하는 그런 위험 요소인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미국과 네. 이란이 이렇게 안 좋아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 내에서는 기존에 우리 영화만 보더라도 다들 뭐 항상 나쁜 사람들은 아랍 계열 사람들로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잠재적 인식이 있는 국가에서는 더더욱 지금 더 경계심을 높일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미국 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경계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사실 그게 사실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뭐 CIA, FBI 이쪽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뭐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그거죠. 감시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테러가 터지더라라고 했었던 과거의 기억들.
그쵸.
이런 기억들이 참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그 미국 내에서도 정말 뭐 군사 전문가 아니면 그 정보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얼마 전에 포춘에서도 바로 어젠가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실존하는 그 위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인물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CIA에서 이란 표적 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인물을 포춘에서 어제 네. 그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슬리퍼셀이 존재했다면 아마 이미 가동됐을 거다. 근데 가동이 안 됐다는 거는 이제는 슬리퍼셀이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작업 방식 자체가, 작전 방식 자체가 좀 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 네. 이제는 이란도 본인들의 점조직을 미국에 직접 심어놓는 방식이 아니라 네. 기존의 범죄 네트워크를 이용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2022년에 브루클린에서 반이란 언론인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마시 알리네자드라고 하는 이란 출신 반이란 언론인이 있는데 네. 2022년에 이 언론인을 납치 살해한 시도가 있었는데 네. 이 납치 살해한 시도를 했던 범죄자가 러시아 범죄자 두 명이었었고 네네. 근데 그 배후에는 이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네. 이제는 이란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슬리퍼셀의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범죄 네트워크를 이용할 방식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게 어떤 식의 테러가 자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FBI도 정도. 되게 머리가 아프겠어요. 이게 자꾸 보니까 쿠션 먹어서 들어온 범죄일지 네. 진짜 얘네가 그냥 직접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범죄인지를 그러면 다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공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단계가 되고 있어요.
야, 이거는 보면서 미국 내에서도 그러면 진짜 이웃을 아무도 못 믿겠네요. 저 사람이 아랍 계열이 아니더라도 슬리퍼셀의 지령을 또 받고 온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테러를 자행하지 않더라도 미국 내에 지금 공포감과 불안감을 굉장히 높이면서 사회 혼란을 이렇게 일으키는 뭐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전쟁이 어쨌든 하루빨리 네. 끝나야 미국 사람들도 옆집 사람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아코니였습니다.